오늘은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종종 결혼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식의 비유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언약 관계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할 결혼식의 순간에 기적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터이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풀려면 11절이 키버스가 됩니다. 1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단어를 심겨두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 그리고 표적, 기사와 이적,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입니다. 미라클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 자연의 세계를,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직접 깨트리시면서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뭐냐?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사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사건의 중심적으로 풀어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기적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인가를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올바른가라는 것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일곱 가지밖에 안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정말 기적이 많습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그런데 특별히 일곱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되는 일곱 가지를 골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인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7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perfect number입니다. 완전한 숫자다라는 겁니다. 7이 왜 완전함을 의미하는가? 먼저 3의 의미입니다.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Holy Trinity number라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 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언어가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에 먼저 3이라는 숫자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질서입니다. 동서남북, 세상의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완전한 하나됨을 의미하는 7이 요한복음 배경 속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표적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결혼식 이야기 가나의 웨딩 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에는 지금까지 이틀날, 이틀째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했는데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오후 4시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튿날은 두 번째 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갔다, 흘렀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를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사흘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회심의 시간,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하는 시간이 바로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서 거하셨던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변화된 시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회심이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된 삶, 변화된 생각,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의 변화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3일째 되던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됨이 나에게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 가나에서 웨딩 파리가 열렸는데 웨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이 나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좋은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의 오늘 있는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파장입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대략 난감? 아니면 누군가 그랬죠? 우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와 결혼 예식과는 조금 다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인데요. 약혼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부모와 부모 간에 서로 우리 이 두 아이를 결혼시킵시다 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부모님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커가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컨펌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서로의 약속을 해놨는데 우리 진짜 결혼할까? 그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정혼한 사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혼이 되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부라 인정을 해줍니다. 정혼이 되면 이제 자기들이 정했던 시간 안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에 해당되는 프로포즈식인 것 같습니다.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라고 불리우는데 기둥 4개가 있는 큰 텐트 밑에서 이제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 예식은 먼저 신랑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신부해 주면서 나는 당신에게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도 이 포도주에 따라서 당신께 드리니까 당신도 나의 마음처럼 우리 생명을 다해서 이 가정을 지키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파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1년을 두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는가? 이제 함께 살 준비를 하는데 대개 남자는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대개 여자는 이제 생활 용품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면 이제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뭘 하는가? 1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된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의 하나됨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정결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욤키퍼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욤키퍼 예식을 지키지요. 구약에서부터 가장 신성시되었던 아주 중요한 정결 예식을 이제 우리가 하나 되니까 새해라는 의미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정결 예식을 하고 그 예식이 끝나면 바로 오늘의 가다의 웨딩 잔치처럼 다 모여서 대개는 2, 3일 하지만 있는 집은 7일까지 합니다. 7일 동안의 모든 음식을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음식이 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지만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마치 자신의 생일날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잔치날입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가나의 결혼잔치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예식은 헌신입니다.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 그냥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헌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므로 믿음이란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깊어질 수 없고 성장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헌신이 있는가? 이제 곧 그 말씀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대한 결단이란 말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 되는 기쁨,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요, 가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 이 예식이 있고 이 결단이 있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나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아야 할 가정, 참 기뻐야 할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반드시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백신이 되시고 또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징조를 좋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말세인가? 이거 저주인가? 사람들은 징조를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문제를 바라봐야 할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비웃지 아니하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웨딩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포도주를 준비해야 할 신랑 신부의 가족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자, 돕자, 우리가 그 고통의 마음을 갖자. 세상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헛들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은 아픔의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애탈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무나 냉랭한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4절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또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쓰여져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인에게 붙이는, 어머니에게 붙이는 최고의 존칭이 바로 귀네입니다. 우리는 번역할 수가 없어서 여자여라고 했던 것에 많은 오해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 안 나시는 표정인데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멘, 진실로 진실로 라고 나온 것은 그 다음의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늘 마치 습관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 종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내는 큰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고 보내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저도 공감하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즉각적으로 존중하며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항아리나 작은 그릇에 물을 채워놨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함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씻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결. 그래서 그들은 늘 씻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고 씻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즉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여야 됐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흐르는 물을 담아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담아두거나 흐르는 강물을 담아두어야만 했습니다. 우물은 담아두면 안 돼요. 고여있는 곳에서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물을 포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항아리가 비어있습니다. 그것도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아리가 우리식 항아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갑자기 지금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것도 신랑 신부가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행함 사이에 즉각성입니다. 하인들은 묻지도 않고 바로 물을 채웁니다. 여기에 있어야 할 말인데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왜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와 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는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므로 방주를 지었던 믿음이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 옥살이 구덩이에 빠진 사건. 그러나 이 또한 요셉의 십자가를 기꺼이 짐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기근을 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선교의 기초를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수없이 왜라는 질문이 있지만, 그러나 왜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는 낮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대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 여러분 우리는 그 뜨거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추억이 돼버리고 지금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저는 기억합니다. 3월 15일 주일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 갑자기 온라인 예배,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고 온라인 예배를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우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인증사실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하시더니 지금은 보고 싶다는 말도 없습니다. 인증샷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십니다. 아니요, 커피 따르면서 예배하고 팥 썰면서 라면 끓이면서 예배합니다. 3개월 만에 그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처음에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뜨거워져야 한다고, 갈수록 깊어져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란 갈수록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것 회복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되더라, 믿었더라. 이 믿음이 회복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아, 잔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잔치는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는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잔치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바로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비로소 끝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왜 포도주의 부족함을,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아는가?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요. 왜 교회에서 성만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포도주와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의 머리에 담는 예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도시의 삶이 분주한 것이 무서운 것이 바쁘고 분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물질적인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이 만모니즘이 되고 신적 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말라가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믿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것은 악한 때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때도 아니고 그 때란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갈망하면 하나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물로도 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가정에 물로 포도주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회복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인사이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워요? 어떻게 흐르는 강물까지 가요? 언제 비 올 줄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라 하시는 삶에 왜라고 답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